오바디아 문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오바디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간단하죠. 저맨 먼저 내가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하면서 에돔의 교만의 문제를 지적하시고요, 그렇죠? 일어나 싸우자 누가 나를 끌어내리라라고 표현하면서 에돔이 되게 당당했습니다. 에돔이란 나라의 강점에서 말씀드린 적 있었죠. 세일산에 거하는 에서 에돔이란 국가는요 산간 지역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정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성이 되게 강했다는 거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잖아요. 미군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알지 못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애들이 산속으로 드러나면 몇몇 되지도 않은 보병 부대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쵸? 지형적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대전에서도. 근데 고대전에서 어떻겠습니까? 평지에서야 전차가 되게 강하고 기마병이 되게 강하지만 그 당시 어느 나라의 민족이 군대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전차가 많으냐, 기병이 잘 되느냐의 부분으로 주로 따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쵸? 옛날에 우리나라도 지리산에 운동하시는 분들 빨치산이라고 표현되는 사회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셔서 싸우시는데 잘못 잡잖아요. 잡기 어렵거든요. 그쵸? 산 속에서 하는 전투라는 건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에돔에게 뭐가 됐어요? 큰 자부심이 됐습니다. 그쵸? 뭐가 자기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쵸?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뭐가 된 거예요? 나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된 거죠. 원래 에돔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뭐였어야 돼요? 아브라함이었어야 됩니다. 그쵸? 그쵸? 아브라함이었어야 돼요. 이삭이었어야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에돔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야곱을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형제 나라로 바라보게 되죠. 에돔이 만약 자기 자신을, 아,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섬기고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어떤 자기 정체성이 선명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국으로 되겠죠. 최소한 같이 참전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우리도 한 조각을 얻어먹어보자라는 식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같이 막던가 막을 입장이 안 되면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든가 약간 이런 식의 태도를 가졌어야 되는데 아 기회다라고 해서 같이 쳐들어가서 연합군의 일부의 지분을 받고 쳐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땅에서 얻은 유익의 일부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언뜻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편이라 에돔 너 이스라엘 건드렸지? 나중에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들려요. 근데 지금 그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무슨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성의 문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었어요? 정체성이 지형에 있었어요. 정체성이 지형에 있기 때문에 그 지형으로 말미암아 오만해졌어요. 지형으로 정체성을 갖고 오만한 사람은요,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게 되죠. 무슨 사고방식이요? 옆 나라랑 전쟁이 났는데 이번에 끼면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어. 국익에 도움이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거기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가치관과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그 정체성을 깨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이 오바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해서 망했어요. 이스라엘 악해서 망했어요. 그렇죠? 근데요. 악한 놈을 공격한다고 내가 선한 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에돔은 여기서 더 나쁜 놈이 됩니다. 그렇죠? 얘가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멸망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기의 마음과 이익의 마음으로 참여한 에돔은요, 이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얘가 악해서 망한다 할지라도 얘 본질이 어떤 걸 기억하고 슬퍼하는 것이 에돔에게 오히려 필요했었는데,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겉으로만 보세요. 이스라엘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아시리아라는 손을 사용해서 멸망시키십니다. 에돔이 그 아시리아 연합군에 껴서 이스라엘 멸망에 도움을 줬어요. 그럼 누가 착한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승리자고 누가 패배자인 것 같아요? 에돔이 굉장히 승리자인 것 같죠? 착한 사람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큰일 나요. 얘는 나쁜 놈이라는 설교 시간에 이따 이 얘기가 나오는데 나쁜 놈이랑 싸운다 여러분들이 선한 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나쁜 놈들끼리 더 많이 싸워요. 난 나쁜 놈이랑 싸우는 나쁜 놈일 수 있어요. 내가 싸우는 놈이 나쁜 놈이라는 게 나의 선함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바댜야. 에돔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잊어버렸고, 그것을 말하면 태도가 변질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선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뭘 해야 돼요?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내가 자기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내 정체성이냐? 내가 사는 곳, 그쵸? 그게 직장이건, 이 사람들한테는 산이었죠. 아주 그 산이 권력이었고 권세였고 군사력이었어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하는 산, 그것이 직장이건, 돈이건, 외모이건, 내가 구하는 산이 곧 내 정체성이 되어서 그게 내 교만과 오만이 되고 누가 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라는 것 때문에 배우려는 태도가 잊어버린 상태에서 나에게서 유익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나 끼어드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저두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은 그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뭐 오바댜 저는 저도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요 이상의 설교가 나기 어려워요. 이상의 설교가 나기 어려워서 다른 각도로 보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되게 가치 있는 책, 유니크하잖아요. 그쵸? 유니크한 책이라는 의미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나 스토리가 나오죠. 요나도 재밌습니다. 그쵸? 요나를 보면요.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요나서 1장에 봅시다. 이게 스토리는 대충 다 아시죠? 지금 읽으셔도 아시고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아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요나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다. 표현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그를 향하여 외쳐서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멸망을 선언하라고 하나님은 시키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요나한테 멸망을 선언하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3장에 보면 요나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니느웨 가서 선포하되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어떡하죠? 요나가 4장 1절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스스로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1장 1절에서 무슨 1, 2절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라고 딱 얘기했지만 요나는 촉이 딱 온 거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롭고 뜻을 돌이키고 응? 그 인애가 영원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용서할 거라는 촉이 딱 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완전 열받은 거죠.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야 내가 널 지켜줄게 라고 얘기해도 지켜줄 거면 진작 지켰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쵸? 이게 지키는 거야? 근데 요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 뻔히 아는데 이거 또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는 거구만 딱 안단 말이야. 아 바보여 지금 화내는 거 같은데 이거 화내는 거 아닌데 이거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딱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 이만큼 알아요. 이건 논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정도 알기 되게 어려워. 저도 요나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딱 죽여버리겠다고 죽이나 보다 나니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 아, 또 사랑하는 거 이딴 식으로 표현하는 이렇게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아, 또 사랑한다 그러는구만. 요나는 딱 알아들었어요. 아, 참, 니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하는구나 지금 나한테 이렇게 알아들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요나가 왜 도망갑니까? 요나는 뭐였어요?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어요. 요나는 소속감이 인류가 아니에요. 소속감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니느웨는 어떤 존재예요? 아시리아는 어떤 존재예요? 적국이죠. 적국. 적국 중에서 어떤 적국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던 적국이에요. 맨날 쳐들어오고 결국은 그 아시리아에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 원수 중에 원수예요. 정말 적대국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까지 아시리아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민족주의적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갚으시리라. 저 새끼들을 다 죽여버려 주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참았단 말이에요. 요나는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편, 쟤네들은 반대편, 쟤네들은 나쁜 기준과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가치를 깨시겠지? 물론 가치를 깨시는 거지만 원래 가치 깨질 때 사람들도 같이 좀 깨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는 좀만 참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응? 죄악의 관영안을 보시면 응? 진짜 소돔 고모라처럼 막 이렇게 막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약간 이런 민족주의적 견해. 소속감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소속감이 어디야? 인류죠. 그렇죠? 하나님은 소속감이 인류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해관계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인류의 이해관계, 사람의 이해관계를 움직이시는 분이란 말이야. 뭐가 모든 사람에게 좋을까? 대한 고민이란 말이에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에요.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일본 편이기도 하고 중국 편이기도 하고 미국 편이기도 하고 북한 편이기도 하면서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나는 뭐가 싫었어요? 그게 싫었죠.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는 그게 불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간단하잖아. 내 반대편이랑 같은 편인 놈은 내 편이 아니잖아. 그치? 하나님이 지금 그 인애 크고 사랑 많아서 지금 니느웨 편을 들고 있으니까 나랑 같은 편이 아니죠. 요나가 뒤로 빠져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스토리 전체는 어떻게 진행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시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치실 걸 하나님을 가르치시죠. 맨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치십니까? 배를 타고 딱 갔는데 풍랑. 네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완전 쎄. 풍랑 이렇게 죠 그쵸? 오늘 이렇게 해서 요나는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나와요? 요나의 이 태도가 있죠. 그래, 죽여라! 약간 이런 태도. 맨 마지막에도 넝쿨이 죽으니까 죽여라! 막 이런단 말이야, 이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맞냐? 그랬더니 내가 죽을 때까지 화를 내도 맞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성격 최고예요. 하나님 이내가 많은 걸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애예요. 받아주는 거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는 바다에 풍랑이 이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뛰어들 자기를 던지라고 하죠. 그래서 바다 속에 던져지죠. 근데 요나는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죠, 그쵸? 근데 무슨 물고기가 많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피노키오도 아니고 하여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아, 피노키오 고래? 죽지 않나 원래?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이렇게 생생하게 먹는지는 모르겠나. 하여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하여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걸 가르치죠. 의롭다는 게 하나님께서 착하다 좋다는 걸 굿이 아니에요. 의롭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왔다라는 거에 대한 거죠. 그렇죠?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이고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좋진 않아요. 그게 나한테 굿은 아니야 지금.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고집하기에는 내가 작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더 큰 존재이고 그가 기준점이다. 왜? 그가 힘이 세니까. 그가 창조자이고 주관자니까 주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요나가 꺾습니다. 그렇죠? 좀 더 의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가 민족주의적인 견해, 그렇죠? 내 민족주의적인 견해 때문에 하나님의 견해를 거절하고 떠난 사람이 맨 처음 만나는 건 뭐예요? 혼돈이죠. 그렇죠? 바다가 상징하는 건 기본적으로 혼돈성을 상징하고요. 물고기 뱃속도 여기서 요나는 뭘로 표현해요? 물고기 뱃속에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스월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스월은 혼돈의 지옥을 상징해요. 평가의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지옥을 표현하는 불꾸녕이로 표현되면서 최종적으로 네가 들어간 그래서 뜨겁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렵게 하시는 지옥, 하나님께서 뜨겁고 괴로운 지옥의 평가, 선명성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지옥을 스올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아요. 스올은 태초 이전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력과 하나님의 창조력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혼동 상태적인 공간으로서의 지옥적 표현. 하나님의 부재를 표현해요. 스올은. 그래서 혼돈. 그래서 요나가 어디에 자기가 떨어졌다고 표현해요? 바닷속에 떨어지고 물고기 뱃속에 떨어진 게 혼돈 속에 떨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왔으니 나 혼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기도문이 명문입니다. 얘 참 그래요. 그렇잖아요. 요나 보면 엄청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기도문이요. 이런 명문이 없어요. 읽어보세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나? 응? 며칠 있다가 또 왜 날 죽여라 막 이러고 또 여기서 보는 기도문은 아주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시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주께서 나를 깊은 가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내가 마귀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내가 산에 뿌리같이 내려갔으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 운동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요나는 바다에 떨어진 순간 자기가 죽을 줄 알았죠. 근데 물고기 뱃속 혼돈이지만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배려를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뭘 갖고 계시다? 나를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잘 아는 대로 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여전히 갖고 계시다. 혼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죠? 날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뷰의 문제가 있어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야 진짜 내가 어따 이 지경이 됐어? 물고기 뱃속에 있네? 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포기하신 거나 평가하신 거면 죽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를 던지고 말았어야 되는데 굳이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뭘 주세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지금 나랑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대신 하나님이 위라는 걸 선명하게 내가 얼마나 인간적인 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나에게 말을 거신 하나님을 요나가 느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 여기 넣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베푸신 것이, 여기에 넣으신 건 주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베푸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전에서 쫓겨난, 아니 주님에게서 쫓겨난 하나님의 기준에게서 벗어난 사람이었으나 다시 하나님의 기준, 성전을 바라봅니다 라고 요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위고 제가 아래입니다. 전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시키는 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일단 맞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가 급에 속에서 나오는 거죠. 혼돈에서 해결되죠. 뭐가 해결되니까? 기준이 회복되니까. 그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요나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준되심을 요나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죠. 요나가 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맞다는 걸 인정은 했지만 뭔 안 돼요? 제가 자주 스펜서에서 인정은 했지만 동의는 했지만 동감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맞죠.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게 내 마음으로 동감되진 않죠. 여전히 누가 싫어요? 니네가 싫어요. 여전히 니네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동의는 해서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죠. 억지로 했는데 자기가 예상한 대로 되죠. 진짜 아까 읽었던 경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 되게 이상한 구절이죠. 하나님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시고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차라리 날 죽이라고 막. 그렇죠? 그냥 동의는 대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동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시킨 대로 억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덕이 올라가서 보는 거죠. 하나님께 이미 용서하신 거 알아요. 안 만할 거 알아요. 근데 거기서 쳐다본 행위가 뭐예요? 좀 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성벽 한쪽에 무너진 꼴을 내가 봐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십니까? 박넝풀 이렇게 드리워지죠. 좋아해요. 그러니까 또 그늘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얘는 정말 그런 애 있잖아요. 이렇게 호떡 같은 애. 완전 짜증냈다가 막 완전 회개했다가 또 완전 열받았다가 또 좋아하고 막 이런 스타일. 재밌는 애죠. 아무튼 이게 쭉 해줬어요. 박넝풀. 또 좋아해요. 이걸 죽였어요. 지금 줬다 뺏는다고 또 막 자기를 죽이라고 막 이래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에게? 네가 이 박넝풀을 아꼈던 것처럼 나도 뭘 아낀다? 니네 백성들 아낀다고 얘기하시죠. 지금 요나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께 위다라고 때려박아서 네가 내가 위고 네가 아래야 내가 맞아라고 밀어붙였지만 동의하게 하셨지만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동감하길 바라시는 거죠. 네가 그걸 아꼈는데 내가 이걸 아끼는 마음을 모르겠니? 네가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요나 그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제가 아까 안다고 얘기했죠.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몰라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패턴을 아는 거지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요. 그렇죠? 그 심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얘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뭐로서? 창조자로서. 두 번째, 하나님께는 이들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시죠. 하나님께는 이들에 대한 사랑을 동감하길 바라시죠. 하나님께는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표현하는 게 요나서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창조자는요 중립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창조자와 심판자를 오해합니다. 여러분 창조자는 중립자가 아니에요. 창조자는 내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난 무조건 일단 얘 편이에요. 그쵸? 창조자는 그저 창조하지 않은 심판자처럼 내가 처음 본 얼굴이 내 법원에 끌려 나와서 그래 니 죄가 뭔데? 이 새끼 나쁜 놈이네. 너 그럼 몇 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심판자고 창조자의 심판, 창조적 심판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내가 만든 애예요. 근데 내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예술적 창조물. 내가 얘를 내 어떤 목적성과 내 예술성과 내 어떤 내 혼을 담아서 만들, 영혼을 담아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창조자는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 못해요. 누구 편이에요? 인류의 편, 얘 편이에요. 그럼 창조자의 심판은 뭐라는 거예요? 창조자의 심판은 너 쉽게 나쁜 놈이 이게 아니죠. 얘가 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한 심판인 거예요. 항상. 항상. 요나는 그 심정을 몰라요. 근데 창조자의 심판은 항상 얘가 좀 제대로 하기 위한 심판. 요나를 물고기 속에 넣으신 게 심판이 아닌 것처럼 니느웨에게 멸망을 선언하신 게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실 때도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창조자의 심판이라는 것. 그것을 박넝풀을 통해서 요나에게 가르치시죠. 요나가 설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스토리는 오픈엔딩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요나가 설득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걸 지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쵸? 설득이 됐으니까 썼겠지. 근데 마지막에 존심이죠. 죄송합니다를 안 쓴 거야. 자기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했을 텐데 분명히. 했으니까 썼을 텐데. 죄송합니다 안 써요. 그냥 이러시더라고. 끝. 지금도 기분이 다 안 풀린 거지. 재밌는 친구랑 표현을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분이에요. 나 재밌는 캐릭터예요. 되게 인간적이지 않아요? 되게 똑똑한데 되게 똑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척하면 척 알아듣잖아요. 통찰력도 있고 한계한 정보적인 이해도 있고 뷰도 있고. 근데 되게 뜨거운 가슴인 사람인데 호떡 같아. 이렇게 계속 뒤집혀. 그래서 아 이런 거 보면 좀 우리는 뭐 이렇게 되게 이사야보다는 좀 인간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 요나 되게 좋았는데 얘가 되게 인간적이잖아. 뭐 죽여! 막 이러다가 그 정도의 의기가 있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물속의 뱃속에서 죽일까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 교날 여기 넣으셨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주를 바라고 그래놓고는 다 안 죽일 거 아니까 막 여기서 맞추야 이러고 막 시킨 대로 다 하면서 재밌는 친구예요. 하여튼 우리 모습이나 내 모습을 좀 보기에 재밌는 거겠죠. 하지만 좀 다른 얘기지만 캐릭터상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구절을 보면서 첫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적 심판자시다. 에 대한 것들. 그쵸? 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배울 수 있는 게 요나서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요나가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이겨먹고 지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뭘 알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설득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을 설득하시는 거죠. 그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설득하셔서 아, 저 나쁜 놈한테 내가 왜 잘해야 돼요? 내가 왜 세상에 내가 왜 이래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설득받아서 세상에 심판을 외치고 회복을 꿈꾸는 그렇죠? 회복을 꿈꾸면 또한 심판을 외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제사장 국가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제사장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고 그렇죠? 세 번째 이 오바댜와 요나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오바댜와 요나가 구약성에서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면요. 오바댜와 요나가 없으면요. 민족주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스라엘민족의 하나님인 것처럼 유대민족과 이스라엘민족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예수 이후에 세계종교로 거듭난 것처럼 아니에요. 그렇죠? 오바댜와 요나 다시 말해서 구약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의 목적성 자체가 뭐였다? 이스라엘은 샘플 국가였고 하나님은 세계를 항상 바라보셨다. 인류를 항상 바라보셨다는 것에 대한 건 거죠. 그쵸? 하나님은 항상 유다 편이어서 유다만 신경 쓰고 나머지 국가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돔도 바라보고 계시고 아시리아도 바라보고 계시고 모든 나라의 이름을 다 적지 않았지만 이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가 이 나라가 이 시대에 대해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얘가 키메이커이기 때문에 얘한테 주로 뭐라고 한 거지. 보시기는 뭘 보신 거예요? 전체를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구원, 아시라의 구원과 에돔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들의 문제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로부터 풀어나가서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얘들 자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이거 하다가 시간이 다 가고 뭐 이러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다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미 그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이사야에서 했죠. 그렇죠? 가장 방대하게 했어요. 복음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는 했고요. 그게 북이스라엘적 관점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여기 또 호세아와 아모스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열방에 대한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오바댜와 요나입니다. 오바댜와 요나를 통해서 단지 그 이슈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선지서 두 가지 그리고 작은 대선지로 불리는 아모스 호세아에서 하는 그 메시지가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열방을 향한 메시지다라는 단초 역할을 해주는 책이 되기 때문에 오바댜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요나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열방을 향한 메시지까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일단 한 텀이 끝나는 느낌이 좀 있고요. 다시 미가로 이제 넘어가면서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가는 시간상으로 약간 거꾸로 가는데요. 미가는 다시 어디로 가냐면요. 이사야서 시대로 갑니다.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이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근데 이사야는 주로 누구랑 상대했습니까? 왕이랑 얘기하고만 이랬죠. 그 당시에 대학자였고요. 그 당시에 이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이사야였다면 이렇게 필드에서 뛰시던 그러니까 아모스처럼 선지자 출신이 아닌데 하층민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분이라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메시지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사야서의 메시지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중간에 읽어보시면 이사야의 독특한 표현, 높은 산, 여호와의 산이 높아져서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날 것이고 너희가 더 이상 칼을 갖지 않고 쟁기와 붓을, 싸우는 연습을 멈추고 쟁기와 붓을 만들어서 네가 더불어서 살아갈, 이사야서에 나왔던, 이사야서가 두 번이나 했던 그 환상을 지금 미가가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 논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사야가 했던 건데, 이사야가 했던 설명인데 미가가 들었나 보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외치셨던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 시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사야 시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외치셨던 미가의 입과 이사야의 입을 통해 외치셨던 그 메시지를 미가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가사의 특징은 한 가지인데, 미가사의 특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특징은 좀 한 가지, 유니크한 건 딱 하나예요. 그런데 그만큼 많이 특별하지는 않고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중첩시킨다는 거 있습니다. 미가사의 비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유다의 문제를 주로 다루잖아요. 근데 그 미가서, 이사야는 그런데 미가서의 기본 메시지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염두하면서 가요. 북이스라엘이 이런 범죄함으로 멸망했어. 근데 너희들은 안 그럴 것 같니? 너희들도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현재가 될 수 있는 거야. 너희들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 이게 사실은 메인 역사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는 남유다 선지자인데 남유다의 문제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문제성과 멸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문제니? 아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문제이고 시온의 문제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미가서. 이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로 합쳐서 이 시대적인 이스라엘의 문제를 얘기하는 부분들에서 미가서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이슈들은 좀 나와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일 반복되는 부분은 1장부터 3장이겠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는데 아모스의 시각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좀 뭐 이거는 뭐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좀 유니크한 건, 좀 독특하다고 생각되는 건 그거죠. 하층민들의 선지자라는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에게서 보이지 않았던, 아모스나 이 미가에서 보이지 하층민들의 선지자는요, 백성들의 처절한 현실에 대해서 훨씬 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고요. 그 처절한 현실이야말로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이고 유다의 가장 큰 문제이다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큰 액센트가 가 있습니다. 이전에 대선지서에서는 너희가 집과 집을 연하여 지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든다 라는 식으로 좀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는 너희가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자르고 그래서 무슨 양고기 먹듯이 그릇에 넣어서 끓이고 있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이 되죠. 그만큼 현장에 그거는 되게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필드를 보십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다 얘기했죠. 다윗 때만큼이나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영토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요, 다윗 때만큼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영광은 뭘로 표현합니까? 길거리에 은이 굴러다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길거리에 은이 굴러다녔다는 게 진짜 길에 은이 굴러다녔겠어요? 그렇지 않죠. 무슨 뜻을 하는 거예요? 부요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없이 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다가. 어느 정도. 그렇죠? 물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성을 짓고 성전을 짓는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고역하게 하는 것이 있죠. 노동자를 착출한 것이 있는데 그런 식의 보편성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엉망이죠. 이 장에서 뭐라고 표현돼요? 밤에 악을 꾸기고 낮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밤에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할까 계획하고 낮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요. 밭이나 집이나 사람과 산업들을 강탈한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쵸?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항상 밭, 집, 사람, 산업들을 다 강탈한 일을 쓰고요. 난민들의 옷을 빼앗고요. 집을 빼앗아서 가정을 깨고요. 어린아이들에게 미래가 없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너희가 너무 극단적인 예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당시에 이 지도층 인사들이었다고 표현하죠. 그쵸? 진짜 그지같은, 그쵸? 그지같은 것들이죠. 정말 전 이 표현들이 제일 그런데, 난민들의 옷을 빼앗는 2장 8절에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전쟁을 피하여 이제는 좀 편안하다라고 걸어가고 있는 난민들이죠. 걸어가는 자들에게 가서 원수가 돼서 의복을 벗겨먹고, 부녀들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부녀들은 집에서 쫓아자고, 어린아이들은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어린아이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그렇죠? 일단 난민들이 옷을 강탈당하는 상황, 부녀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호와 영광에서 영원히 멀어지는, 하나님 따위는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진리와 정의는 없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딴 말이 얘한테 들릴 리가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한 이 말이 어린아이들한테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다음 세대의 희망이 사라지고, 그쵸? 그때가 이 이스라엘 시대 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 요즘 시대는 양극화겠죠. 이런 약한 자들을 착취받고 부유한 자들은 더 부유해지면서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나라를 만드는 게 내부적으로는 만연했던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강성해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짜라는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리아 때문에 이스라엘 멸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놈이 나쁜 놈이어서 우리를 억압하든가 다른 나라 놈이 와서 백성들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에 오는가 할 때 하나님은 후자를 택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간판 걸고 있는 게 아 우리가 몇 년 뒤에 전통을 갖고 있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물론 억압받는 삶이 좋지 않기 때문에 회복하고자 하시죠. 하지만 그 두 가지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돼요. 굉장히 그 당시에 현실이라는 게 되게 척박했던 것들을 볼 수 있죠. 3장에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3장에 그들의 시대의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의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게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쵸?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그렇죠? 뭐라고 표현해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인 자들. 지도자들이죠. 판단자들이죠. 정의라는 것이 본분인 사람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해서 백성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고 뼈를 꺾어서 자기 먹을 고기처럼 대하고요. 선지자들은 입에 뭘 물려주면 평강을 얘기하고요. 안 물려주면 저주를 선언한다고 얘기해요. 개들이죠. 입에 뭘 물려주면 잘 될 거라고 하고 안 물려주면 안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뇌물 위해서 재판하는 재판관, 싹을 위해서 교훈하는 제사장, 돈 위해서 점치는 선지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죠? 뇌물 위해서 재판하는 재판관, 싹, 월급을 위해서 교훈하는 제사장, 돈 위해서 점치는 선지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지자가 미가가 이렇게 선언하면 아, 저렇게 극단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지. 젠장. 나쁜 놈들이에요. 이러다 싹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1, 2, 3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 시대의 문제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와 미가서에서 반복돼서 강조된 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읽으시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 가치적 변질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형식적 변질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모스와 미가서에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변질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요,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그쵸? 경제적인 부분에서 드러난 이기성. 그쵸? 경제적인 부분에서 드러난 폭력성. 경제적인 부분에서 드러난 비인간성. 그쵸?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창조자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그것만 보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기독교 국가냐, 기독교가 몇 프로냐, 그런 거 갖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가 뭐 십몇 프로 되나? 800만이라고 뻥치는데 맨날. 좀 줄었겠지, 몇 분 돌아가셨으니까. 아래 쪽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한나라당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20년 뒤에 없어져요. 젊은 사람들 비율은 기독교 인구의 18%가 절대 안 됩니다. 10%를 넘지 못해요. 그 퍼센테이지에서도 순도에서 비하면요,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위는 넓죠. 이분은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셔야 되는 분들 70대, 80대, 60대 많이 계시죠. 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20, 30년 내에 저희가 체질 개선 못하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없어집니다. 완전히 소수자 될 거예요. 너 교회 다녀? 오, 진짜? 신기하다. 처음 봐. 나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못 봤는데. 그렇잖아요. 요즘 20대에 새누리 지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못 보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보이는, 너 교회 다녀? 진짜 이상하다. 그런데 짜장면 집 위에 있어? 더 이상한데? 막 이러면서. 이상한데, 그게? 니네 목사님인데 저러고 다녀? 머리 하얀데 청바지 입고 다니고 막.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 시대에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그 시대에 신앙인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건 그 시대가 사람을 사랑하고 의롭고 가난한 자가 돌봐주느냐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아모스서랑 미가서는 얘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시대가 어둡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도 우리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치? 이 정도인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낫지 않아? 난민의 옷을 벗기거나 뭐 아이들에게 희망이 없고 부녀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그렇죠? 4장 5장에서는 뭘 제시합니까? 미래 희망을 제시하죠. 그렇죠? 근데 끝날에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깨실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걸 멸망을 얘기할 때 창조절 멸망에서 이해하시라고 했죠. 선지서를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뭘 깨시는 거예요? 그래 니네 죽어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니네 그 잘못된 가치와 시스템과 사회 분위기와 문화와 추구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추구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어제 책 모임 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안철수 멘토님 단까지 포함해서 혜민 스님이시죠? 어제 했던 그 그룹핑에서 하는 얘기가 인생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막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바라보지 말고 성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달려가지 말고 네 자신을 들여다봐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좀 깨닫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그것을 향해서 성실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면 네가 인정받고 평가받고 높이 가지 못할지라도 넌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이 이제 희망과 이런 걸 받는 건데 이런 메시지 자체가 들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시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80년대 초반, 중반, 90년대 초반까지 청년들한테 이렇게 메시지 하면요. 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청년들한테 이렇게 메시지 하면 아 그러니까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대기업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쉽게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성공하는 거라니까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나? 그러니까 제가 진짜 원하는 그 세계에 한번 갔다 올까? 자신감의 시대, X세대, 우리 때, N세대 뭐 이럴 때 뭔가 앞으로 계속 잘 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졌던 시대에는요. 이런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해 주니까 괜찮아. 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 사람들 아 이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나쁘게 평가하니까 너네 취직을 못했니? 너네 그 나이에 그러고 있니? 너네 돈이 없니?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나쁘게 평가하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아 그렇죠. 들린단 말이야.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인정해 주는 시대에 살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뭐 그럼 뭐 좋은 말이지 뭐. 내가 딱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는데 그 정도 기분 나쁜 게 뭐 큰 문제인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냥 뭐가 무너지니까 가치가 무너지니까 삶이 어려워지니까 뭐가 전달돼요? 새로운 가치, 제대로 된 가치가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실 때는요 해결을 선포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하세요. 동방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잘못된 가치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더 해롭게 되면 잠깐 먹고 사는 게 좀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이 가치를 좀 꺾으시는 거죠. 그렇죠? 들을 길을 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오만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됐어 니네 그래서 니네가 내가 니들을 쌍 죽여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런 다음에 꼭 무슨 얘기를 하시면 니가 쓰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것을 그저두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때 어떤 시대? 전쟁이 끝나고 뭘 하는 시대? 칼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칼을 녹여서라는 게 뭡니까? 칼을 녹인다는 게 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저 새끼 죽여서 산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싸워서 이겨서 살고 경쟁에서 승리해서 살고 내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야. 내가 쟤를 밟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야. 이 와중에서 나 혼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야. 이게 뭐예요? 칼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회생활의 칼이건 내 학벌의 칼이건 능력의 칼이건 인맥의 칼이건 칼을 준비해서 사는 그래서 살아남는 삶을 사는 패턴의 사회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농기구를 만든다는 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나누고 모든 사람이 그렇죠? 내가 그거 갖고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재능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생산해내는 재능을 쓰는 그렇죠? 그것이 물건을 생산해내는 것이건 가치를 생각해내는 것이건 구조를 생산해내는 것이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 의미 있는 것들을 각자가 생산해내고 그렇죠? 옛날에는 싸우려고 만들었던 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하려고 만들고? 생산해내려고 만들고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현재 이스라엘의 가치를 무너뜨려서 만들어야 되는 새로운 세상인 거죠.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랑 전쟁해서 칼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꼭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랑 전쟁하기 때문에 칼을 연습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예요. 그렇죠?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공격하고 가난한 사람은 또 살아남으려고 칼을 연단하고 나는 안 죽으려고 해봐야 되는 상태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 전쟁적 삶에서 전쟁의 삶에서 이런 농경적 삶으로 같이 만들어서 같이 나눠먹는 삶으로의 전환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까지의 산들 위에 높은 산이 솟아오를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시온의 산. 그래서 열방이 우리가 시온으로 가서 율법을 배우고 시온을 가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자라고 하는 그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조금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사실 불가능한데 우리는 자꾸 북유럽 모델링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북유럽. 참 좀 감옥에 가도 참 섬에서 이렇게 막 봤어요? 옛날에? 한참 TV에 나왔었잖아요. 어느 나라죠? 감옥인데 섬이어서 섬인데 지금 감옥에 수감되신 분들이 다 섬에서 이렇게 낮에 그냥 일을 하시고 바닷가에서 낚시하시고 저녁에 펜션 같은데 집에 네 명이서 같이 사시고 교도관이 가끔 촌주 눌러서 무슨 일 없냐고 물어보고 무슨 문제 있으면 눌러서 교도관 오라고 해서 이건 집이 좀 문제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교도관이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 외출증 끊어지고 배 타고 가족들 만나고 갔다 오고 그래서 젠장 저 나라 가서 내가 깽판 한번 쳐야겠다 이런 얘기들 내가 저 나라 가서 내가 시청에다가 화염병 다섯 개 던지고 저기 평생 들어간다 이런 생각 들게 하는 뭐 그런 그러니까 뭔가 전쟁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좀 하고 있는 나라 그렇죠? 이를 보면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요? 모델링 하고 싶어 하죠 배우고 싶어 하고 그 나라의 교육법을 좀 학습하고 싶어 하고 뭐 이런 태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높은 산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어떤 교리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뭔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과 시스템과 방식이 그렇죠? 이 칼을 버리고 농기구를 만드는 방식이어서 독사굴에 아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렇죠? 화목의 방식 대립과 경쟁의 방식이 아니라 이 화목의 방식이어서 사람들이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샘플링하는 그 시대가 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시대가 왔니? 미가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 젠장 젠장 아니야 미가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 왔죠 사실 잠깐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잠깐씩 지나가가지고 초대교회에서 그랬다는 소문이 있긴 한데 초대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만 잠깐 그랬고 안디옥 교회나 뭐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고린도 교회나 그렇잖아요 서신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회들은 문제가 많았잖아요 아, 막 사람들이 이것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고 함께 더불어 살고 주를 찬미하고 이렇게 살았던 건 예루살렘 교회 초기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막 난리였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난리 나고 막. 우리 교회보다 뭐 나았다고 못할 만한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제대로 된 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어떻게 라고 얘기해요? 5절에 누가 나옵니까? 베들레헴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미가서가 제일 유명한 구절은 여기죠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국의 영원을 입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목축하여 창자의 땅끝까지 미칠 것이고 이 사람이 평강이 있어 아시리아가 우리 땅을 밟을 때 일어나 아시리아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면 상고가 뿌리인 자가 온다. 이게 메시아론이죠. 신약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론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미가서에 가장 선명히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근데 미가서의 메시아론은 우리는 자꾸 베들레헴만 있는데 사람들이 메시아론을 읽을 때 자꾸 정적인 메시아라고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읽어봐요. 이걸 정적인 메시아로 이해하지 않을 수 있나. 누굴 받는다 그랬어요? 아시아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가 근본은 상고이고 영원에 있고요, 여호와의 능력과 유언으로 목축해서 창대하고요, 땅 끝까지 미칠 것인데요. 이 사람이 평강이 되어요. 아시리아가 우리 땅을 밟을 때 아시리아를 황폐하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사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뭡니까? 그 시대에는 아시리아였다면 그 시대에 아시리아가 지금은 로마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뭐에서 뭘 독립시켜야 돼요? 로마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땅 끝까지 평강을 이루게 해야죠, 그렇죠? 시온 공동체. 그러니까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앞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지?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구절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구절에서 그럼 아시리아는 거예요. 이미 얘기했죠? 아시리아라는 국가가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죠? 이미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어떤 나라예요? 아시리아 같은 나라죠. 그렇죠? 근데 유다도 이 아시리아 같은 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구절에서 아시리아를 깨고 밟으신다는 뜻은 뭐예요? 방금 이미 얘기했잖아요. 칼을 연습하는 세상의 가치를 깬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아시리아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아시리아 국가를 표현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가 뭘 깹니까? 아까 얘기했던 칼의 가치, 투쟁의 가치, 이익의 가치, 분쟁의 가치, 욕망의 가치를 깬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고 표현을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적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나 누가 죽거나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며 우리 모두가 나아지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죽음까지 목숨까지 주실 수 있는 헌신으로 우리 가운데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 베들레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이 뭘 만든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깨는 새로운 가치 공동체를 창출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이 가장 높아지는 그 세상, 칼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농기구가 만들어지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 세상이 안 와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안 오죠. 그렇죠?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나무의 순교는 뭐다? 교회다? 아니죠. 교회 이라고 안 써있잖아요. 밖에 보시면 간판 달았는데 나무의 숨이 없어야지 교회란 글자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 근데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구도자 집단이죠. 아직 수준이 교회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글쎄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70%가 넘어야 되죠. 그쵸? 그쵸?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70%가 넘어서 내가 믿고자 하는 사람들 말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70%가 넘어서 내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뢰하는 가운데, 요나보다 신뢰하는 가운데. 요나도 그걸 예수를 안 믿는 거잖아. 심정적으로 예수를 모르는 거란 말이야지. 정말 예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뢰하는 가운데 그래서 변화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70%가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룹에 10명이건 20명이건 50명이건 그 그룹에 뭐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칼이 없어지고 칼과 보습의 세상이 오는 거죠. 그렇죠? 내 생전에 이걸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런 시대, 그런 세대가 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나무의 숨은 교회입니다라고 내가 선언할 아름다운 날 내가 인퇴 전에 와야 되는데 내가 인퇴하는 날 니들은 구도자도 아니야. 이런 변질될 것들 내 인퇴 설교가 막 미가서 설교이고 너희들은 사실 뭐 너희들 출세 좀 하니까 막 이러면서 다시 와라 이렇게 들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꾸준히 가치를 추구해 나가셔서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죠. 그러니까 미가가 뭐라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죠. 뭔 있어요? 지금 그 여러분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님이 지금 미가가 죽고 4,500년 뒤에 예수님이 600년인가 뒤에 와야 그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적 가치라는 게 뭐예요? 이 시대에도 히스기야도 이 미가의 선언을 듣고 뭘 만들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시대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아 그래 우리가 이 칼을 내려놓는 보습을 연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가는 거잖아요. 히스기야도 후반에 변질되지만 그러니까 이 복음적 가치를 믿고 그것들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올 수 있다, 화평의 시대가 올 수 있다 라고 이제 미가 선언을 하는 거죠. 그렇죠? 현 시대의 비참함, 그렇죠? 하지만 선명한 미래의 소망, 그 사이에선 우리, 이게 보통 선지서의 구도죠. 미가서가 굉장히 짧지만 아주 엑기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공부하기 좀 어려우시면 엑기스하게 있다. 네, 선지서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이 현 시대의 비참함,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선명함. 그럼 마지막으로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6절과 7절이겠죠? 6장과 7장이겠죠? 7장에서 먼저 얘기할까요? 7장에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어두운 세상, 정직한 자는 끊어진 세상, 진노자는 뇌물의 권세, 권세자는 욕심을 내서 그것을 서로 결합한 세상. 그래서 이웃과 친구, 연인,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산다고 자기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도자는 뇌물을 좋아하고요. 권세자는 욕심을 내서 서로 결합한다. 그렇죠? 권력 가진 사람, 이렇게 왕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은 뇌물을 좋아하고, 이렇게 재벌들은 또 자기 이해관계에 그런 욕심을 갖고, 그래서 서로 결합해서 카르텔이 형성되고 뭐 이런 거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때나 저때나 다 그런 분들이 있나 봐, 그치? 예. 하여튼, 똑똑해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게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다들 이러고 있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어두운 세상, 정직한 세상, 끊어진 세상, 심지어 이웃, 친구, 연인,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예, 미가는 자기가 산다라고 거기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난 여기 서 있어.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우러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럼 나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고 나는 엎드려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어두움에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 너에게 빛이 되실 것이고 마침내 여호와께 나를 인도하셔서 그 공의를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아,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가가 뭘 고백합니까? 현재의 처참한 현재, 처참한 현재, 선명한 소망. 그래서 처참한 현재 속에서 소망을 갖고 걸어가는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주변을 보면 가족, 친지 중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 이 사회 구조도 진짜 엉망이고, 관계적으로도 혼자이고, 사회적으로도 그지 같고, 거기에 나 혼자 딱 떨어져 있는데, 이때 미가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그때 여호와를 구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여호와께 나에게 응답하신다고 얘기하고, 내가 어둠 속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라고 표현하죠. 지금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의를 보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미가서는 미가는 그 응답을 받았나 봐요. 그 의를 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이루어지는 시대나 현상이나 현재 진짜 이게 되는구나를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두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이중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렇죠? 비참한 현재, 선명한 미래, 그 사이에서 투쟁적인 나. 아니면 딱 미가서의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렇죠? 세 가지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 현재에 대해서 너무 융통성 있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뭐, 그래,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좀 핍박 좀 당하고, 억압 좀 당하고, 집에서 좀 쫓겨나고, 애들이 미래가 없고, 막 그런데, 미래는 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나 클 때도 그랬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 현재의 문제를 치열하게 인식하지 않는 거. 세상이 원래 다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 뭐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융화적이고 타협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뭘 갖게 하지 않아요? 선지적 태도를 갖게 하지 않죠. 그쵸? 그 중에 일부로서 그냥 그 중에 일부로서 나도 가해자가 되고 나도 피해자가 돼서 거기서 가해와 피해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거기서. 두 번째 뭘 안 하면 안 돼요? 뭘 하면 안 돼요? 이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겠어?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역사에 그렇게 된 일 별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칼과 보습을 연습하는 세상이 되겠어? 라고 이제 칼과 창을 연습하는 걸 멈추고 보습을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되겠어? 라는 그 세상에 대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타협적이 되고 약간 회의적이 되면 이제는 이 선적 태도는 갖기 어려운 거. 세 번째도 힘들어요. 그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겠고 미래의 소망이 얼마나 선명한지도 알겠는데 내가 오늘 너무 외롭고 친구, 가족, 친지 중에 말이 통하는 애가 없고 오늘 너무 외롭고 세상 내가 사는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여전히 나쁜 놈들이 이러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암담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식의 내 자신에 대한 불신. 이 셋 중에 원포인트가 무너지면 이제는 되게 피곤해집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제일 비참하지만 체감적으로는 제일 좀 괜찮은 게 1번이에요. 아, 세상 다 이렇지 뭐라고 하면요. 체감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자기 인생을 어느 날 돌아보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없는데 그냥 매일매일 살기엔 이게 체감이 제일 괜찮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가 고담이 힘들고 제일 힘든 건 이게 체감적으로 제일 힘든 건 이거예요. 세상은 진짜 비참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진짜 이루어질 것도 있는데 나는 거의 살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이리저리 치인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진짜 피곤해져요. 그렇죠? 거기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게 필요한 거죠. 세 가지 구도 그래서 미가서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6장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면요. 6장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나오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야, 내가 너에게 실망감을 준 적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7장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죠. 그렇죠? 7장의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실망을 준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하신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발람의 축복을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공의로 왔고 그렇죠? 내가 너에게 항상 공의로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이제 형적인 신앙을 버리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이게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이거 찬양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럴 때 불러야 돼. 불지 불러가지고. 내가 제사와 번제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 이 포인트가 뭐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이 자꾸 어떻게 오해요? 아니 이 구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했는데 되는 게 없어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선지적 태도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게 없어요 라는 생각을 갖고 때문에 선지자태를 못 갖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너희를 향한 축복에서 뒤로 물러난 적이 없다. 출급할 때 발람의 축복,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발람의 축복을 난 항상 기억하고 있고 난 항상 그렇게 너에게 대해왔다. 근데 네가 그게 못 느낀 적이 있다면 왜 못 느낀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그렇죠? 공의를 행하고자도 하지 않고 인자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실 이게 순서가 이게 먼저죠 사실, 그렇죠?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 그게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방향성 속에 있었다면 내가 너와 함께 이런 걸 네가 겪었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겪고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겪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가처럼, 미가는 내가 이 외로움, 믿을 사람이 없는 외로움과 사회주의 문제성 속에서도 난 하나님께는 구할 것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이게 6장의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이고 주님께 가르치는 공의와 주님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기준을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게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 나를 찾아오실 것이고 내가 주님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보실 것이다. 라고 이제 미가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미가서가 멋진 책입니다. 사실은 이제는 미가서를 먼저 공부하시면요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좀 지루해져요. 왜? 포인트가 다 나, 메인 주제가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3대 서신서 이걸 좀 풍성하게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인 주제가 간단하게 여기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지서에서 조금 더 다시 돌아보며 마음들이 있을 때 미가서를 보시면서 하시면 미가서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내 삶의 태도가 좀 정리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맞느냐 틀리냐를 보면 아 세상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아 이거 되겠어라는 시니컬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산이 세상에서 높아진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예언의 소망을 믿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적인 제사가 아니라 내가 진정성을 가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제사를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통해서 내가 그 구조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도 주로 말미없는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것, 이게 내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는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하박국, 스바냐, 학계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하면 이제 2주 더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서 한 해를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2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민정이는 거의 전출 아닌가? 거의 다 왔죠? 그쵸? 민정이 같은 경우는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2년 동안 이제 끝내는 건데, 그래서 성경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구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민정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다 드러내니까요. 민정이 세상이 달라 보이지? 니가 그래야 되는데 니가 되게 여기 후광이 비치면서 다녀요. 사람들이요 성경 공부를 와야겠다 이렇게 됐던데 어떻게 하지? 네. 두 번만 더 하면 이제 구약이 마무리 되니까요 이 연말에 한번 쭉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이나 보셨던 것 좀 이렇게 가볍게 넘기면서 정리하시면서 구약 전체 메시지가 마무리되면서 아 구약이라는 게 그냥 정보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해석이고 삶의 태도이면 이미 복음이다 라는 게 여러분들 마음에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험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외롭게 인생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들 이러고 사는데 나만 너무 유난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되지도 않은 걸 꿈을 꾸면서 이상한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외롭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동기부여하신 것들을 제가 느끼가 여지없어서 미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걸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의 빛이 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가의 고백처럼 마침내 저희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들을 보기를 소원하오니 내가 변화되는 그 영광의 날, 우리가 변화되는 그 영광의 날, 우리의 세계가 조금은 변화되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각 사람에 맞게 적용되고 은혜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하오며 다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